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참 멋진 우리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희성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하셔서 이제 거의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오시게 되는데 어제 그제 한국에서 도착을 해서 어제 다시 미시건에서 이곳으로 먼 비행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교회 사역을 두고 오늘 선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 멀리서 오신 우리 목사님 따스한 마음으로 맞이하실 텐데 감사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나병 환자 열이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14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와서 여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14절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가다가라는 단어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뭐 신비한 의식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가 나와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낫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이 간구에 외마디 비명에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낫게 하셨는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뵙게 될 여러분들의 얼굴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이 아침 일찍부터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셨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풀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이 문을 나서 집에 갈 때라도 주님은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나병 환자가 낫는 이야기는 앞에 누가복음 5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7장 이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병 환자가 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수 있다 이 정도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미 앞서 나왔던 5장에서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나병 환자 그 한 명, 나음을 입은 그 한 사람과 나누는 얘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누가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진의가 이 15절 이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담겨 있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고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저희가 이 낯설게 읽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견지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로 성경을 읽고 끝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이 생경한 개념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죠. 믿음과 감사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 사이에 뭔가가 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 9명은 나음을 입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주께서 저희에게 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뿐이라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아침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집에 가다가도 그 기도의 응답이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 선자도 먼저 듣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앞에 나를 잘 돌아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속편과 함께 이 누가가 기록한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이방인인데 여러분 누가도 이방인입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는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유대인들과 다르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율법주의와 복음,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그 대조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저희가 이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교적인, 이 종교적인, 이 율법주의적인 렌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복음과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그 렌즈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10명이 같이 나오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건 굉장히 관용적이고 전통적인 어구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의 기자들은 굉장히 자주 이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나와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드렸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 나머지 한 명이 저희가 아까 봤지만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그 아홉 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따라 모든 것을 지켰더니 나음을 입습니다. 여기는 감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감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회사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으시겠죠? 그 월급 받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월급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사장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사장님께 드립니다. 사장님 홀로 영광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월급을 받을 만큼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얻은 것이죠. 오히려 반대 이야기는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아라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더 달라. 더 주지 않으면 난 여기 있지 않겠다. 이런 give and take의 관계에서는 내가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는 관계에는 감사가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한 명을 저희가 이 복음의 렌즈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명에게 공통된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죠.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 병명의 범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한센병, 문둥병 이 정도로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피부병도 이 나병 안에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사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혀진 거죠. 이스라엘 같은 이 거대한 이 종교 국가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혔다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소외가 됐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병이 왜 걸릴까요? 뭐 개인의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 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이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몸이 간지럽기 시작해서 피부를 긁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씩 짓무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보고 나병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소외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들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냐면 멀리 서서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나병 환자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16절은 누가가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통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굉장한 변절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피를 더럽혀? 너희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야. 우린 너희와 상종할 수 없어. 이거 7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이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소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중에 하나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 이 쓴 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간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율법에 따라서 심지어 짐승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단 딱 한 부류에게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가장 사실은 뼈아픈 정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방인.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에겐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을 원문을 찾아서 읽으면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여기 딱 한 번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제2차 성전, 2성전기에 이 성전 뜰을 두르고 있는 난간에 쓰여졌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당시 그 제2성전기의 그 뜰, 그 돌이 파편이 남아있는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뭐 글이 잘 보이지 않고 한데 저기에 하여튼 이 저기에 다 풀텍스트가 적혀있진 않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적혀있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이 선을 넘어가면 당신은 죽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그 알로라는 다르다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어인데요. 이 알로라는 단어와 뒤에 이 뭐 시초, 태초 이런 뜻을 가지는 이 게네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완성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게네스 이 단어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창세기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거든요.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 게네세오스입니다. 그래서 저 이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 단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인이라는 유전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아침부터 막 그 이런 그 뭐 헬라어를 써가면서 굳이 아침부터 이래야 하냐 이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 넌 우리와 태생부터 다른 존재야. 넌 우리와 씨가 다른 존재야. 강세를 잘 줘야겠네요. 넌 우리와 완전히 태생부터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 어쩌면 이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타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분들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단어입니까? 너는 우리와 달라. 여기 넘어오지 마. 일로 오지 마. 넌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금 이방인이라고, 성경의 다른 어떤 저자들도 하지 않은 그 이야기, 그 단어를 써가시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보니 피부가 가려워서 긁기 시작했는데 나병이랍니다. 그리고 700년도 넘게 전에 우리의 선조가 통혼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종교적으로 소외된 낙인을 찍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와 격리가 되어야 하니 어쩌면 가족들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병이 나은 겁니다. 아까랑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과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종교는 13절에서 멈춥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데서 멈춥니다. 근데 복음은 15절까지 넘어갑니다. 돌아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 같습니다. 제 그 둘째 아이를 아내가 가졌을 때 병원에 갔는데,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도 너무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 태어나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우리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하려면 양수 쪽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양수를 뽑아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검사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도 이 검사를 할 거냐, 그리고 아이를 낳을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선 좀 돌아가겠다고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치, 이 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낳고 말고 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당연히 낳아야지.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우리가 낳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거의 한 달을, 그 다음 정기검사가 있을 때까지 저희 아내가 배를 끌어안고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울고 있으니 제가 옆에서 같이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마음을 조려하다가 불안해하다가 다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앞에 서 있던 간호사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그 아이 검사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저희 안 했다고. 굉장히 안도하는 얼굴로 얼른 의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례가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검사 결과지를 잘못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선생님, 우리 남편분에다가 적어가지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이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잘못해서 저희가 그 검사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애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했으면요. 근데 제가 그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화를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정신 차리고 화를 내겠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덕분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아내랑 막 이렇게 해놓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그날도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수라도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띵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적기인 나이에 둘째를 저희가 함께 계획하고 그 계획한 시기에 정확히 맞춰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첫째도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생각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젊고 건강하니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구나. 물론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이 아이를 갖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이 아이의 건강이, 이 아이의 생명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놓으시면 다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오늘 여기서 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신약성경을 한 반평생 가까이 연구했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이 거기서 쓰여진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대 근동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의 개념들을 사실 우리 서양 혹은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감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저희 평소에 쓰는 것처럼 단순히 마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혹은 예절을 표현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감사란 단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채무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쓰는 단어가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아온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왜 낫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에, 사랑에, 자비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꼼꼼하게 토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자비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억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다른 종교 감사 이렇게 검색해봐, 이렇게 포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N 뭐에다가 검색했습니다. 뭐 불교 감사, 힌두교 감사 다 나옵니다. 막 이런 종교에 감사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감사를 하면 더 행복해져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그 구원이 나의 공로와 나의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뿐 아니라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바울 또한 누가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감사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이 신앙의 여정에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께 평생을 감사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고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